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섭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명분을 가지게 되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분을 가진다 생각을 하면 이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이 옳다 하는 명분을 그 대의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상은 자기 속 안에 있는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쉽지 않지만 참 배울 게 많은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25장 첫 마무리에 첫 머리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사무엘의 죽음이 매우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이 있던 라마에 모였고 그를 슬퍼했고 그를 장사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최종적인 평가는 그가 죽을 때, 그의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 서는 이 장면을 보면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반추하고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간단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특별하게 갖게 되죠. 그죠?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 임신을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그 아버지가 수태고지를 받고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중에 아기를 갖게 된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가 아기를 곧 갖지 못해서 그가 고통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어머니가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이 자기 아들을 엘리의 집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양자로 큽니다. 특별하게 자란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 정직했고 청렴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티그리티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서 역할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마침내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평생을 다해 이스라엘을 섬겼던 자기를,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절할 때 어떤 이유를 삼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못 컸습니다. 그런 자기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자기 자식들, 아들들이 그런 핑계가 되는 그런 현실을 사무엘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상해하고 섭섭해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무엘의 심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섭섭하지? 이스라엘이 너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게 느끼는데 아니야, 너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에 청종해서 그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기름 부으심 받았던 왕의 모습에서 떠나 점차로 변질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그가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잡아서 찢을 정도로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 당신의 이 다윗에게 줄 것을 말하는 그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저 집착하고 정말 광기 어린 듯이 집착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를 보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것이냐 하시면서 다윗을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불황자들을 모아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마음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둘람의 그런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쫓겨다니는 모습을 사무엘은 봐야 했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죽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마침내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현실 가운데 죽습니까? 그가 기름 부었던 사울은 망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으로 세운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어 그가 적군인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마침내는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낭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 현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 그 현실 가운데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스럽게 이 탕류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서로 맞지 않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같이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혹은 사무엘이 그가 말씀을 듣고 누렸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살았던 당대로 국한해서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유장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사무엘 개인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주신 약속을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은 하루도 모자란 게 없고 하루도 넘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역사적인 이 25장 1절의 시점에서 죽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았다는 이 성경의 선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당대 내가 보는 가운데 결실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실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의 삶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혹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그것도 아주 다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탕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아마 그와 함께 슬퍼했고 그리고 바란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그 모습이 특별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게 이제 마온은 사해 옆에 엔게디 광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는 지역에 있는데, 마온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업장이 갈멜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심히 부하며, 그 부한 정도가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천 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람 판단하는 기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 저 사람 부자야. 그럼 일단 다시 봅니다. 저 사람 부자야.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그 사람,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자야. 요즘 우리가 사람 보는 판단 기준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너무 이렇게 공명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이때 상황이 그가 갈멜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2절에 씁니다. 양이 3천 마리고 염소가 1천 마리인데 그가 혼자 다 깎았겠어요? 이제 양을 깎는다는 말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결실, 농사하는 사람으로 보면 추수하는 겁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아마 일꾼들이, 그의 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어리석다, 바보, 제가 조금 거칠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꼴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이 기쁨의 근원이다.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고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참 이 어떻게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래요. 근데 그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바보 이렇게 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거는 별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야, 그가 부자긴 한데 집안도 괜찮아. 갈렙 족속이야.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의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족속이었어요. 다윗은 이세 집안이고 이세 집안도 유다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뭐 별거 아닙니다. 약하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다라는 말은 가문도 괜찮아요. 부자인데 가문도 괜찮아요. 부인도 잘 얻었어요. 야, 그런데 행실이 꼴통인 거예요. 하는 짓이 그 사람이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별로 헤아림이 없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고 무정하고 무심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못된 놈들은 좀 가난해야 되는데 잘 살거든요 세상에서. 예, 뭐 부자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속상한 거죠. 근데 나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나발이 그렇게 추수한다는 말을 들어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는 말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아, 지금 추수를 이제 결산을 맺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결산을 좀 해야지 하고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줍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하는 이 내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라는 말은 자기 존재 혹은 전권 대사로 이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바로 왕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이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는 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는 게 목적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에게 먼저 예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통치하고 바로가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신들이 꺾이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때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하는 말은 그에게 샬롬을 전하고 그 부하게 그 부자에게 이르기를 그 부자에게 이르기를 너도 샬 너 내게 너는 평강하라. 내게 샬롬, 내 집안에도 샬롬, 내 소유의 모든 것도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지금 나중에 7절에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결산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 무슨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들 지금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의 집안이 평안하고 당신의 소산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한 것은 샬롬, 샬롬, 샬롬인 것은 당신의 사업장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 들었는데 8절 말미에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굉장히 점잖은 말이에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리고 이 은혜를 얻게 하라 혹은 선대하라는 말에 그 뜻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지금 이렇게 풍성한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나발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나발의 종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나발의 아들로 부릅니다. 이게 그 당대의 관행, 그 봉신 언약의 관행으로 볼 때 아버지 혹은 보호자, 주인과 같은 사람과 그의 자식 혹은 하인 혹은 일꾼으로 신하로 여겨지는 이 봉신 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나발과 다윗이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당신의 소산을 지켜주어 당신이 평안하게 했으니 이제 그 수고에 삭스를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 될 거라 들은 자예요. 그런데 저 악하고 완고하고 바보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자에게 내 아들 다윗에게 선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소년들이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그들이 지금 전권 대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게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단 무시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사울을 떠났잖아요. 아 요즘 말이야 응?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다윗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야? 너 모르겠는데. 아 그런데 말이야 요즘 그 주인 떠난 그 못된 종들이 많더라. 말은 그런 주인 떠나는 못된 종과 같은 다윗 너는 모른다. 난 너와 같은 놈하고 상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선은 그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 그들이 지금 상처받고 그 얘기만 꺼내면 가슴이 쓰라린 부분을 그냥 탁 드러내서 어쩌면 그렇게 아픈 데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세 번째 무시합니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주겠어? 여러분 이 나발이 참 하여튼 이게 이 말재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재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렇게 정통한지 어떻게 말만 하면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참 이 악한 은사는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요 말하면 내 아내가 저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확 상처받을 말을 하고 나잖아요. 그 사람의 사람이 말로 받은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화가 확 풀릴 것 같은데 아니요. 오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내가 아파요. 여러분 이 누구 확 속 긁는 말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절대로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순간 나발되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할 때 여러분 다윗의 소년들이 여기 소년들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도 어떤 출신이에요? 착하게 살자 이런 출신이에요. 불황자들이에요. 사회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인인 다윗을 무시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에 칼을 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요. 떠나면서 아마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할 때 그들이 뭐 가만히 말했겠습니까? 나발이 이렇게 말하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다윗이요 이거 우리 가서 그 손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일 놈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보고를 들을 때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는 각각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저는 이 다윗의 결정과 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완전히 열받았다. 자기 전령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보고하니까 다윗이 대바람에 말해 칼차, 칼차. 그리고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진영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치러 내려갑니다. 즉각적으로 내려가요. 성경에 지금 순서가 뒤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미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야, 내가 그를 잘해준 게 이렇게 허사였구나.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하면서 이 나발을 치러 내려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 내일 아침 되기 전까지 그 집 안에 있는 남자들 씨를 말릴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맹세했어요. 다윗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참 여기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 같지만 종들이 돌아와서 종들이 그 말 저 냉대를 받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다윗이 즉시로 분노하며 칼을 차라 그러고 나발을 치러 오는 동안에 그때 나발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14절부터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이 문안하라는 말은 바라크 축복하라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든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모욕하다는 말 히브리 단어가 잇츠하였나이다 했는데 잇츠라는 말이 이게 급하게 달려와서 때리는 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 주인을 축복하러 왔는데 주인이 그를 대바람에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의 느낌을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주인이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이게 토부하게 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그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나발이란 작자를 그렇게 선대했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라고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중에 하인들 중에 하나가 이름 몰라요. 하인들 중에 어떤 하나가 아비가엘에게 가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그때 지금 주인이 좀 선대하고 다윗을 선대했어야 되는데 다윗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었고 우리를 해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둘러싸는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라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했던 일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 이 그 하인들 중에 하나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인 1, 하인 1 이름 모르잖아요. 성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막 늑달같이 다윗이 달려오고 있는 그때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집안에 진짜 큰 난리가 나는 거였는데 그때 그가 이 위험한 상황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아,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런 말을 해야 돼? 여러분 하인들 중에 하나 이름도 모르는 하인이 성경이 그 사람이 성경은 중요하면 그 사람 이름 꼭 불러주잖아요. 근데 성경도 이름을 안 불러준 그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행했던 일을 증언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인 원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잘 인정 안 해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보여주신다는 뜻은 말하라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아주 완고하고 굉장한 집안의 재력을 가진 나발이라는 남자와 거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다윗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인데 그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들의 분노대로 이들의 결정대로 부딪혔으면 정말 크게 어긋날 수 있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가인들 중에 하나와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뤄갑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통치의 역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늘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뭐 선한 일 좀 했는데 내가 이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봐주고 그거 사람들이 그 무시하고 혹은 잘못 말해지는 일을 경험할 때 아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서 옳고 의롭게 증언해 줄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없던데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너무 섭섭했는데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말할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남아 사무엘도 있고 거기에 남아 모세도 계시고 거기에 남아 다윗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고요. 구름처럼.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증언 못한다고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다윗이 데살로니가에서 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만났던 너희가 증인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세상이 우리가 살았던 삶을 혹시 증언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증언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이 하인들 중에 하나로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뭐라고 촉구하냐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이 지금 이 형편을 알아. 생각할지니 생각하십시오. 이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아마 이 소식이 왔다기보다는 그 떠날 때 다윗의 부하들이 했던 그 어떤 태도에서 이런 걸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그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인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는 그 벨리엘 그 뜻이에요. 이게 아비가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도통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통 그는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 혹은 잘못된 사람, 일그러진 사람의 중요한 본질이 듣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불량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자 아비가일이 즉시 일어나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를 잡아 그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야와 건포동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집니다. 이게 충분할까 아닐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가리라 하고 이 일을 결정한 다음에 나발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적용 잘하셔야 됩니다. 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남편이 혹시 신앙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니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부부 사이의 중요한 결정은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대의란 중요한 결정 같이 나누는 게 옳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남편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리게 됐다고. 이런 응급 상황에서 보세요. 이 응급 상황에서 나발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온 그가 같이 품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들어 행동했다고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의 총명이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능력이었던 거죠. 나발은 바보다, 꼴통이다. 그는 듣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호젓한 곳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다. To be continued.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겠죠, 그죠? 네, 네. 드라마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다윗이 평소에 다윗 같지 않은 거라는 안타는 느낌을 가져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샬롬을 전하고 평강. 근데 네가 이렇게 평강한 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애썼는지 내가 알 것이니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을 선대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완곡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저 꼴통 같은 사람한테 이게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저 낮추어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구, 이새 아들이 누구야,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던데 어찌 근본을 모르는 자에게 내 물과 내 양식과 내 고기를 주겠어? 안 줘!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를 선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삭스를 못 받은 것도 속상했지만 어쩌면 자기를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에 못 견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평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야말로 열받은 거죠. 뭐라고?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이 그렇게 분노했던 그 다윗의 그때의 결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발이 나를 그렇게 봤어? 나발이 도대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라고 한 그 사실을 가슴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나발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울은 말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을 때 그런 근본이 모르는 자, 그런 자 난 몰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택해 나는 너를 기름 부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자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듣는 대신 나발의 말을 들었고 그가 나발의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니까 분연히 이런 작자를 하고 의분을 떨치면서 그가 일어섰지만 그가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나발을 그리고 그의 집안을 씨를 말리겠다는 심판을 그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넘어짐, 그걸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누구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실수입니다. 오늘 나발과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장에 있었던 지금 오늘까지 읽었던 이 다윗의 위기는 동일했어요. 어떤? 들어야 할 하나님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듣지 않음이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참 요즘 이 분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억울한 참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억울한 참소 앞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한마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 같아서 그냥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 들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핍박받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사실 이 말씀 한 천년 뒤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빠르게 성내었고 그가 빠르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은 요 하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이 연약한 아비가엘을 통해서 다윗을 훈계하고 다윗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우리 처음에 했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속에 충만케 해주소서 하는 그 찬양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듣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었던 그 참소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듣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따르는 청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인들 중에 어느 하나 이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분노하고 거친 목소리 많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도 격동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치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그 소리들 그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정신 차려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아니 주 안에서 성내기를 그치고 주님께 심판을 맡겨드리어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